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렸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거룩한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지혜로 전하거나 들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시중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몇 주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사역에서 분수령과도 같습니다. 큰 전환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비로소 구주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살아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의 예언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초청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색깔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일찍 9장부터 그 고백이 나오고 9장부터 그 끝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가시는, 이제 구주 되시기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제자들을 불러, 저와 여러분을 불러 우리가 우리 목숨을 살리려, 우리가 하나님 되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시려고,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이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에서 이렇게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새 생명으로 살 것인지, 옛 생명을 지키려고 주님을 이용하다가 멸망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면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어놓으면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천국을 불러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그 고백 안에 베드로를 판석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가 살도록 승리의 길을, 부활의 길을, 거듭남의 길을, 참된 사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몇 주째 장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장소가 참 중요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랴란 말은 가이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가이사르란 말은 영어로 하면 시저, 러시아 말로는 짜르, 독일 말로는 카이저입니다. 무슨 뜻이죠? 황제란 뜻입니다. 엠퍼러, 황제란 뜻입니다. 네, 영어로 시저, 짜르, 카이저 다 같은 말이에요. 가이사랴라는 그 지명은 그 도시를 황제를 기념해서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보가 그 가나안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거든요. 분봉왕이란 것은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역을 나눠서 그 중에 일부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보가 분봉왕이었는데 헤롯 빌립보가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 도시,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인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는 옛적부터 우상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예, 옛날에는 바알을 섬겼고요. 헬라가 그리스가 점령했을 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뭐 아폴로나 뭐 염소신이나 요정들이나 이런 신들을 섬겼고요. 이제는 그곳에서 빌립이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전을 세웁니까? 황제를 신 취급한 거예요.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 신의 상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이유가 그럴 만한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에 가면은 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거나 무슨 뭐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앞에 다 뭐 이렇게 돌 무더기가 쌓여져 있고 그 앞에 막 헌겁들이 있고 막 거기서 그 저 제물 드리고 촛불 켜놓고 뭐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정도 바위가 되니까 옛날부터 여기는 뭔가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 바알 신앙이 유행할 때는 바알을 섬겼고 그리스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거기다 새겨놓고 섬겼습니다.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니까 빌립이란 자가 황제의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를 섬기는 곳으로 삼은 거예요. 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나죠? 뭔가 경외감이 들만하죠? 가까이 가보면은 거기에 온갖 신들을 위한 비석과 뭐 무슨 모양과 이런 것이 새겨져 있어요. 이 지금 보이는 뜰 같은 것은 염소신하고 요정, 님프 요정들이 이렇게 뛰노는 놀이터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이건 염소신들의 무덤이래요. 그리고 그 바위덩어리 저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커먼 동굴도 하나 있습니다. 뭔가 두렵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뭐가 연상됩니까? 죽음이 연상되는 거예요. 음부가 연상되는 것이죠. 거기는 음부의 신 하데스를 섬기는, 하데스한테 제물을 바치는 제단과 하데스를 섬기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예, 우리 저 성지순례 가서 그 앞에서 즐겁게 이렇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반석이신데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요. 황제가 뭐 세상의 권력이 뭐 무슨 귀신들이 문제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런 옛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요, 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으니까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참 어리석구나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참 젊은 부부 두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정겹게 사진을 찍었죠. 머리도 까맣고 이렇게 얼굴도 주름살도 없고 참 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념하며 사진을 찍을 만한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사람에게 경외심을 들게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바알 신전과 그리스 신들을 섬기던 흔적과 황제의 신상이 있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서 그 앞에서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으실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나는 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내 안에서 뭘로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뭐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합디다.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온 국민을 온 민족을 그 앞에 나오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으셨고요. 엘리야처럼 바알 신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7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왔잖아요. 그렇게 18년 동안 허리 굽은 사람, 뭐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 40년 동안 안증뱅이도 막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며 운 것처럼 그러나 쫓겨간 포로들에게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이루게 하여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을 위하여 참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예수님께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곳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던 사람들처럼 염소신과 요정신을 세워놓고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사람들처럼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잘 봐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던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처럼 될 것이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고 성령에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눈 열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나를 누군지 알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사람들로 나를 따를 것이냐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말씀과 성령 가운데 알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목사가 얘기하는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무슨 소망을 이루어줄 무슨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한 번도 자기가 누구신지 알리시지 않고는 일한 적이 없으신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란 이야기는 말은 뭐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 뜻이 원래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그 의미는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 원래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약속의 씨,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나올 것인데 사람 눈에 볼품 없어 보일 거지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대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뭐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짓밟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얼마나 더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사실은 황제에게 붙여지던 칭호였어요.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제가 아구스도지 않습니까? 아구스도가 황제일 때 아구스도가 영어로는 어거스트라고 부르고 아우구스토라고도 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지 않습니까?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토의 양아버지가 누구냐면 줄리어스 시저예요. 영어로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는 시저란 말이 카이저, 가이사르란 말의 어원이 됐죠. 시저는 유럽을 통일하고 로마 제국의 영토를 막 유럽, 아시아, 영국, 아일랜드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개선한 장군입니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래서 시저가 하는 말이면 온 국민이 막 따라왔어요. 당시 로마는 공화정이었는데 그 상원 의원들이, 세넷들이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한다고, 혼자 권력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고 시저를 암살하잖아요. 브루투스라는 자를 시켜서 그 세넷 상원 그 회의장에서 시저를 암살하잖아요. 그 암살당한 시저의 양아들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토였습니다. 시저가 죽은 다음에 막 내전이 있었는데 권력 다툼에서 시저의 양아들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첫 황제가 됐거든요. 정통성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뭐 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만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시저가 사실은 신이었다고,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황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이라고 얘기하지 뭐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구스토 첫 번째,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의 공식 호칭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스스로 자기가 붙인 거예요. 그 뒤로는 로마 제국,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신들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냥 황제를 뭐 충성하고 공경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에게,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게 만든 것이, 그래서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의 배경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었는데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선포된 사람에 불과한 그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100점짜리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사건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그 제자훈련하는 거에 중간고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환점이니까 중간고사에서 A플러스를 받은 거죠. 합격 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황제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주권의 근원이시요,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실 왕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100점짜리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신학적인 진리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내 나름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냥 우리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학자도, 세상의 어떤 교회도, 세상의 어떤 시대도 다 알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도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 마음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알잖아요. 우리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을,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과연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내가 알던 자비보다, 내가 알던 그 주권보다, 내가 알던 지혜보다 훨씬 큰 것을 다시 알아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심을 받는 분이, 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 원하는 대로,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러려니 짐작하고 모시지 말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참 유별나요.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막 하는지. 그냥 착하게 잘 예수 믿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주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수요일 날 막 한 시간 반 동안 머리 싸매가면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얘기하는 데 쓰고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이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계시하셔야 돼요. 알려주신다는 말이 계시라는 말인데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원래 모를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란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계시로만 주어집니다. 알려주셔야 알아요.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다. 셰익스피어는 창조자고 햄릿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분수령 뭐 예수 안에서 살 거냐 죽을 거냐 그런 얘기 했는데 햄릿도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까요? 햄릿이라는 피조물이 셰익스피어의 존재를 짐작을 하고 셰익스피어에게 뭐 사랑하고 뭐 잘 봐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차원이 다르니까요. 근데 햄릿이 만약에 자기를 만든 창조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일한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대사 가운데 자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것, 우리의 뭐 최고의 진리,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실 이유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손을 보게 하시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계시하신 거 알려주신 것이에요. 더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지식을 얻을 수 없고 믿음에 이를 만한 지혜를 얻지 못하니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한 작고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제부터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자기의 성품과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그 뜻을 십계명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나를 알게 되리라. 너희를 통하여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자기를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알려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은 괜히 알려주셨겠어요? 알으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믿으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을 받으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시잖아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뭐로 아느냐. 내가 누군가를 우리 아버지로 알아요.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선생으로 알아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제자예요. 나는 누군가를 구세주로 알아요. 구원자로 알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아닌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위덩어리에 신상 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까?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고백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밖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를 뭐 잘난 체 하라고 목사가 매주 설교해서 월급 받고 먹고 살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가 되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헛되게 읽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맙시다. 무슨 고상한 진리를, 거룩한 신학적인 진리를 다른 것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그 뜻대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로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대로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는 누군지를 아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으니,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새 이름을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된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준 새 이름이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새 정체성, 새 가족, 새 삶의 목표, 새 이름을 가진 새 생명이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바요나 시모나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바요나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 말로 아들이란 말은 벤이란 뜻이잖아요. 벤허, 그러면 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훌, 히브리 말 원래 그래요. 벤훌, 벤허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히브리 말은 유대 민족만 쓰는 말이었고, 아람어는 그 유대 민족을 포함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쓰던 공통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쓰던 말이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뭐 에스라서나 다니엘서나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듯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람어를 공통어로 썼어요.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란 말과 요한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예. 바나바란 이름 있잖아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나바란 말이 아람어로 위로, 권위 그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이 시몬이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안다는 말씀이시죠.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제 새 아버지가를 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바요나 시몬이라는 옛 사람을 부르셔서 베드로라는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이 의미 없는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거듭나서 뭐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무슨 준비를 많이 해서 저 수준에 올라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바요나 시몬인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 뭐 준비를 하고 특별히 시험을 보고 자격 있는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오셨어요. 우리에게까지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십자가까지, 구유에 놓인 아기로까지 오셨잖아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데, 있는 그대로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계획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거룩해지도록 변화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잖아요. 그게 새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이름. 그게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개과천선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새 사람 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부르신 것은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불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죄인의 괴수란 걸 알아요. 그런데 충성되이 여겨 부르셨대요. 아직 충성되지 않은데, 아직 그 충성된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르셨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까지 내가 한 일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처럼 달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같은 고상한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거듭남, 구원을 주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까지 부르신 거예요. 예수의 자리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부르신 그 이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며,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고자 함이니,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라 이름 짓는다, 베드로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이 부르심과 고백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겠어요?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자로 자기를 알게 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인지 알게 된 그 자기 정체성, 새 생명과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과 믿음과 헌신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다른 반석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멋진 가르침을 가르쳐도, 아무리 설교에 은혜 받아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다른 반석은 흔들리는 울타리요, 무너지는 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피조물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아버지로, 구원자로, 다스리실 분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우리의 주로 자기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 같은 사명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믿으며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 그 고백과 믿음 가운데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새 생명 삼아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 흔들리느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다른 것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받지 못할 때, 그 영광이 가려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끄러움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몸집이 커지고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언제나 오직 예수만이 영광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반석 위에 서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으로 한없는 긍지와 보람과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시려고 잠시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데 힘씁시다. 우리 주님을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립시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주는 타이틀과 세상이 주는 행복에 눈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일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구주 되셨으니 누가 무얼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으로 교회를 부르셨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고 예배하고 살아갑시다. 믿으면 구원을 주실 그 복된 소식을 예수께서 그 복된 소식이 오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는 하늘에 오르셨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실 것인데 택하신 자를 여전히 부르시고 여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일을 크고 크던 작던 이 자리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바여나 심어나 아시고 맡겨주셨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이웃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감당합시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우리가 매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미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먹는 일용할 식탁에도 나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임하기를 원한다고 매일 기도하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요, 교회가 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말씀과 성령 가운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을 점점 더 크고 놀라운 분으로, 정말로 크고 놀라운 분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영광의 찬송. 그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네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복되게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자격만큼도 아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격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소원만큼도 아니고, 주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다 진짜 이루어졌다면 세상은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지금도 욕심 부리는 사람들, 그것으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주님, 주님의 욕심대로 주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더 알고 그 부르심을 더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여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손과 발과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한 것 아시오니 보호하시고, 미련한 것 아시오니 가르쳐 주시고, 유약한 걸 아시오니 평강 주시고 위로 주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이 복된 사명,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광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지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